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8월달 편 녹음해 보겠습니다. 이 코너는 저희 블로그 쪽에 여러분들 영화 후기를 댓글로 남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써주신 것들을 읽어보는 코너입니다. 요즘에 저도 영화를 잘안 보고 저희 블로그에 찾아오시는 청취자분들이 뭐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정말 적막하게 몇 분만 써주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조커도 하고 뭐그 전에 영화들도 녹음했었는데 저희 방송 얘기를 좀안 했더라고요. 저희 방송이 블로그와 트위터가 모두 있죠.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블로그도 좀 많이 찾아와 주세요. 저희가 방송편에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블로그에 써놓거든요. 그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은 팟빵에는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팟빵의 독점 정책 그런 것들에 반발해서 뛰쳐나왔죠. 쥐약과 파티, 팟캐스트라는 또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밖에 외국 어플들에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에는 좀 늦게 시차를 두고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코너가 지금 밀려서 2018년도 8월에 써주신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2018년 8월 개봉작 중에서 스크린 숫자 1위는 신과 함께 2편이고요. 스크린 숫자는 2235개. 현재 기준으로는 역대 3위의 기록입니다. 1등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2019년에 나왔었는데 2835개. 그다음에 인피니티 워가 2018년 4월 달에 개봉했었는데 2553개 스크린 숫자. 이두 영화에 뒤이어서 신과 함께 2편이 이제 3등을 기록한 것이죠. 이 스크린 숫자 독과점을 지금 방지하려는 그런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발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스크린 숫자 상한제라고 이제 표현이 되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비판을 해왔고, 이것은 자율적인 조정이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면 돈에 대한 욕망이 다들 각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주 무자비한 억제를 또 하면 안 되겠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법률로 강제성을 띤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8월 개봉작 중 흥행 1위는 마찬가지로 신과 함께 2편입니다. 1227만 기록했네요. 이게 1편보다는 좀 떨어진 수치더라고요. 여전히 명량이 1761만으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안 깨지네요. 스크린 숫자가 그 당시에는 2000개도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그럼에도 스크린 독과점이었지만 비율을 본다면 와, 1761만은 안 깨지네요. 자, 본격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킬링 디어 요거 비교 감상 해보죠. 데이비 백곰님이 8월 2일 날 써주셨네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과 콜린 파렐 배우의 더 랍스타에 이은 두 번째 합작품입니다. 이 둘의 조합은 매번 좋습니다. 안정적이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수 있는 심장 전문 의사 콜린 파렐과 역시 의사인 그의 아내 니콜 키드먼의 가정에 의문스러운 한 소년, 베리 케오간 배우가 연기한 그 소년이 들어오게 됩니다. 서서히 점점 깊이 결국엔 저항조차 할수 없게끔 그렇게 두 어른과 그들의 두 아이, 한 가정을 이 소년이 망가뜨려 갑니다. 기다렸던 보람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영화 중반부에 두 번의 큰 충격이 있었네요. 눈이 점점 커지며 저도 모르게 육성으로 헉 해버렸던 마지막에 조금 허망하고 허무한 부분을 빼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자기성 따지는 버릇을 못 버려서 그런 듯 합니다. 영화 덩케르크에서 굉장히 눈에 띄던 배우 베리 케오간 이 작품 킬링 디어에서 찜찜하지만 사람을 홀리는 캐릭터에 잘 맞는 좋은 연기를 보여주더군요. 멋져요. 이 배우 외모와 연기와 분위기가 남달라서 뭔가 자꾸 보게 되는 마력 같은 매력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날에 보기에 딱 좋은 시원한 영화입니다. 네, 지금 인도금을 10월 말에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 좀 으스스 하겠네요. 저도 전문가들 평점 보다가 혈관에 부숴 넣은 드라이 아이스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 더더 기대했던 작품이었지요. 혈관에 부숴 넣은 드라이 아이스. 진짜 혈관에 드라이 아이스를 집어넣으면 정말 큰 상처를 입지 않을까요? 에나닉스님도 9월 달에 보신 거였는데 땡겨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영화가 상당히 찝찝하고 여운이 많음에도 만듦새가 좋다 보니 감상 후 말끔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촬영이 너무너무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장면 장면이 사진 작품 같았는데 그 구도나 색감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지라 영화 보는 내내 제가 좋아하는 사진을 쭉 이어붙여서 감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외에 음악도 좋고 배우들 연기도 좋고 소년 역을 맡은 배우가 정말 좋더군요. 어린 나이에 어찌 그런 서늘한 연기가 가능한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극히 좁은 식견에 저는 끝까지 소년이 어떻게 아이들을 병들게 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만 골몰했지만요. 이 영화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영화 대사에서도 몇번 등장한 것이었던 메타포의 영화입니다. 마치 영화 전체가 메타포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복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복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배우 연기 톤이나 촬영 등이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와 유사해 보이는 느낌도 들긴 했지만, 근래 감상한 영화 중에서 독보적으로 독특한 영화였습니다. 댓글로 저는 소년이 최면과 암시로 아이들을 병들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 이미 감상한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전이 궁금증을 떨쳐내지 못하겠습니다. 데이비 베커님의 답글로 에누아닉스님 킬링디어 괜찮은 작품이죠? 저도 맨 마지막에 살짝 의구심이 들긴 했지만 이 작품에선 자기성 따져가며 그걸 의심, 이해하려 하기 시작하면 영화 전체의 감상 그 자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했기에 그냥 영화 속 설정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아무래도 모티브를 아가멤논 신화에서 따왔으니 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졌고요. 신화를 차용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더 너그러워지더군요. 저는 전작 더 랍스터를 보았기에 이번 작품 정도는 그다지 특이하지 않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좀 정상적인 것 같더라고요. 크크. 이번 작품은 궁금해서 좀 찾아보았는데 이동진 평론가의 감상과 해석에 90% 이상 동의가 되더라고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멀티플렉스 3사 영화가 모두 3부 3부로 금방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사는데, 오, 좋은데 사시네요? 극장에서 영화 못본지좀된것 같습니다. 멀리서 게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지금 그러네요. 저기서 한 10분 거리에 롯데시네마가 있고, 한 20분? 25분? 걸어가면 CGV하고 메가박스가 있고, 제가 10월 달에 썼는데, 킬링디어. 요거를 지금 8월 달 편으로 무리해서 끌고 왔네요. 청취자께서 추천해 주셨던 영화죠. 기억이 나서 보았습니다. 보면서 국상 생각도 나고, 홍상수 카메라 기법도 생각나더군요. 솔직히 큰 재미가 있진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 그리스 신화인가 설화인가를 모티브로 삼았다고 하더군요. 그걸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구현한 거였죠. 근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유럽 문명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네들 유럽의 신화나 문화가 과대 포장되었고 좀 신격화된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나 문학을 해석하는 잣대 중 하나로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밑바탕으로서 유럽 신화, 문화를 활용하는 건 해석 방법론으로 충분히 쓸수 있는 거겠지만 그 자체를 모티브로 삼아 천대적 재해석 구현해 놓은 걸 대단한 상식인데 평가하는 건 지나친 서구 사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자기네들 신화나 설화 가지고 영화를 만들든 말든 뭐,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영화 속에서 그 신화 등이 어떻게 작동되고 배치되고 구현되었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영화 그 자체로만 기준을 삼고 감상했습니다. 남편, 아내, 딸, 아들, 이렇게 네 식구는 애초 정상이 아닌 걸로 묘사됩니다. 딸의 초경 얘기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여성성이 시작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부모가 파티 장소에서 친구에게, 그리고 딸 본인이 처음 보는 남자애한테 나 초경 시작했어. 이렇게 알려주는 게 정상인가요? 이런 정상이 아닌 가족이 더 비정상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계기가 한 소년 때문인 거죠.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의 어투를 잘 알지 못하지만 시종일관 아이들의 말투가 매개없이 들리더군요. 그냥 책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든데 아마 의도된 거겠죠. 후번에 가면 딸, 아들과 아내가 남편에게 아첨을 합니다. 딸은 도망을 친뒤 잡혀와서 내가 희생하겠다 거짓말을 하면서 동정심을 끌고, 아들은 아버지가 원했던 헤어스타일로 머리를 자르고, 아내는 발가벗고 남편이 좋아하는 성애적 코스프레로 유혹하면서 아이는 또 낳으면 된다고 말하죠. 남편은 책임감 있게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어물쩡댑니다. 마지막 결정적 선택을 할 때에도 우연의 기대는 행위를 보이죠.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총을 쏴버리죠. 카메라 움직임이 좀 강박적으로 느껴지더군요. 줌아웃과 줌인을 자주 활용합니다. 컷을 나누어서 시선과 거리를 바꾸어 끊는 것이 아니라 줌아웃, 줌인만으로 시선을 유지한 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내가 침대에 누워있고 카메라는 서서히 줌아웃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빠집니다. 그러자 화면 오른편에 남편이 아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모습이 점점 화면에 들어오죠. 전체적으로 자는 아내를 남편이 한참 내려다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조금 좀 으스스하긴 했네요.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지나치고 강박적으로 자주 나오더군요. 가만히 얘기하는 인물까지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인상적인 장면은 니콜 키드먼의 등 근육과 몸매였습니다. 운동과 관리를 얼마나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근육량은 저보다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소년의 집에서 늦게까지 그 엄마와 단둘이 영화를 보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이런 비정상 행동이 많이 나옵니다. 영화 중반을 지나면 니콜 키드만의 존재가 두드러지는데 밥 먹는 남편을 비난하는 장면에서 카리스마가 대단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년이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가장 마지막 표정이 섬찟하더군요. 이 영화가 무얼 말하려는 걸까? 표면적으로는 미스터리 스릴러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죄악과 심판에 관련된 거였고 더 근본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신화, 설화 등이 있겠죠.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인 걸까요? 아닙니다. 이 영화는 철저히 소년 중심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소년과 동일한 좌표에 서 있습니다. 소년이 지하실에서 남편의 팔을 물어뜯은 뒤 자신의 팔도 동일하게 물어뜯죠. 가해자가 소년의 가족에게 행한 일을 동일하게 가해자의 가족에게도 행하라는 거죠. 잘못을 범한 가해자가 처벌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소년과 남편은 동일 좌표에 서 있고, 소년의 가족이 없어진 것만큼 남편의 가족도 없어져야 하는 거죠. 이런 세밀한 차이 때문에 영화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고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이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된게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가 내걸 뺏어갔으니 나도 네걸 뺏어가겠어. 대신 모든 빼앗는 행동은 네가 해. 인 거죠. 에드완 닉스님께서 지난달에 써주신 걸 읽어보면 소년이 최면이나 암시로 아이들의 심신을 유도한 건 아닐까 말씀하셨죠.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만한 여지구도 있고요. 희한하게도 그 아이들은 그 소년에게 친밀감을 처음부터 느낍니다. 심지어 아내는 이 소년이 매력적이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하죠. 화면에서 매력적으로 나왔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 부분, 즉이 가족이 당하는 고통을 초자연적 영역으로 넘겨버렸습니다. 마치 곡성처럼요. 곡성도 뭐 죄나 심판 등등 이야기가 나오죠. 천우희가 결말 즈음에 아이의 아비가 죄를 범했다라는 식으로 말하죠. 곡성에서 나타난 기이한 현상들이 독버섯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현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 현상의 이유는 초자연적 영역으로 넘기면 됩니다. 저는 방송에서 이제 그거를 실재하는 귀신의 장난자라고 말씀드렸고, 이 킬링 리어에서 아들이 끝내 눈에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소녀는 병원 카페에서 갑자기 자초지종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요약해 설명해 주죠. 그리고 딸은 지하실 씬에서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소년에게 매달립니다. 영어로 하더라고 외치죠. 그 소년이 초자연적 존재라는 게 아니라 이 초자연적 현상의 시작점이 그 소년이라는 거죠. 물론 이 모든 사건의 계기는 소년 아버지의 죽음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만 조성한 채 별다른 독특한 메시지나 이야기를 전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 신화와 그 신화의 현대적 해석 등등에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시한 평을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뜬금없이 봉준호의 신작 기생충을 마지막으로 기대해 보렵니다 라고 써놨네요. 하지만 네, 기생충을 제가 좀 비판했었죠. 방송편에서. 그리고 제가 기독 시리즈로 다룰 머시니스트란 영화와 정말 많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영화도 비슷한 주제를 미스터리로 풀어낸 영화인데 저는 머시니스트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답글로 10월 28일 날 데이비 백곰님이 강신의 수다님께서도 보셨군요. 니콜 키드만의 장난 아닌 등근육을요. 도대체 얼마나 관리를 해야지, 열심히 오래 기간 꾸준히 해야지 그렇게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요. 와우. 근육이 막 이렇게 과대한 그런 거는 좀 보기가 좀 그렇고,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잔근육이라 해야 되나요? 적당한 부피감으로 형태가 딱 보이는 그런 근육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콜린 파렐을 좋아하고 요르고스 란티무스 감독의 배우에게 본인만의 톤을 허락하지 않는 듯한 억제된 느낌을 괜찮다고 느끼거든요. 억양이란 게 거의 제거된 인간의 말투라고 보기 힘든 사이보그 같은 느낌. 그리고 베리 케오간 배우의 생김새와 분위기가 매력 있다고 느낍니다. 연기도 잘하지 않나요? 그냥 제 스타일인 걸까요? 크크. 그렇지만 극 중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어떤 이상한 한 가족이 단체로 미쳐서 소년에게 홀린 것 같았습니다. 이 작품은 더 랍스터에 비해 상당히 정상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웬만한 건뭐 별것 없네라고 생각하는 제가 봐도 더 랍스터는 다들 정상이 아니더군요. 이번 작품은 무난하니 좋아서 올여름에 한동안 추천하고 다녔는데 다들 정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다며 관람을 미루더라고요. 그리고 후기도 꽤 찾아봤는데 영화가 불쾌하다는 평이 많더군요. 10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괜찮았습니다. 인간은 한낱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듯한 부감샷 자주 나와서 좋았습니다. 천장에서 약간은 위협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펜도 좋았고요. 극중 소년이 균형에 집착하는 모습처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아버지 한 명을 앗아갔으니 나도 당신의 가족에서 한 명을 빼내서 나의 가족에 넣어서 균형을 맞추겠다. 주인공 콜린 파레를 자신의 어머니와 맺어주려고 하죠. 본인의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주인공은 당연히 그걸 거부하죠. 그러자 소녀는 좀더 비신사적으로 세게 나갑니다. 당신이 나의 공정한 제안을 거절했으니 너의 가족 구성원들 중한 명을 꼭 잃게 만들어서 너의 가족도 나의 가족과 같이 균형이 무너지게 해주겠다는 것 아닐까요? 지하실에서 소년이 주인공과 몸싸움 같은 걸 벌이다가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소년이 상대방에게 그 상황에서 소녀는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상처의 연고를 발라주는 것 같은 행동은 쓸모없다. 그렇다고 아픈 게 나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무서운 행동을 하죠. 본인이 상대방에게 입힌 상처만큼 자신의 팔도 상대방과 똑같이 물어뜯어서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공평하게. 저는 이 평등함과 균형을 아주 중시하기 때문에 소년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이게 정말 세상 공평한 소름 끼치는 균형이긴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공평하다 생각하는 게 진짜 공평한 걸까 하고요. 그런데 공평하게 하려면 소년 본인이 주인공을 죽이면 되는 건 아닌가요? 본인 손에 피 묻히기는 싫었나 봅니다. 이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모티브에 해당하는 신화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뭐 그런 내용과 연관이 있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신화는 관심 없어서요. 저는 이제 그거를 소년과 그 주인공의 좌표가 동일하다고 저는 본 거죠. 아마도 근데 소년이 처음에 이 사건의 발단, 소년의 아버지가 죽은 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걸 수도 있겠죠. 주인공에게. 네가 수습해라. 그래서 데이비드 베코님의 해석을 바탕으로 생각해보자면, 네가 우리 가족 안으로 들어오던가, 아니면은 네가 우리 가족에게 했던 행동을 똑같이 너희 가족에게 행해라. 이쪽이 한명 비었으면 너희 쪽도 한명 비게 만들어. 라는 걸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균형이 맞는 거겠죠. 저는 모든 영화를 볼때 자기성, 개연성 엄청 따져 버릇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 대부분의 영화가 다 앞뒤가 맞지 않고 억지스럽고 왜 그런지 당최 알 수가 없어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거슬리는 것만 많고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넋놓고 봅니다. 그냥 뭐 그런가 보지. 이렇게요. 살짝 극단적으로 놓아버린 감이 있지만 이렇게 감상하면 편하더라고요. 대신 지루함은 전부 다 자주 느낍니다. 영화 머시니스트는 저는 보다가 멈춰버렸던 작품입니다. 크리스찬 베일에게 관계가 느껴져서 섬뜩하고 부담스러워서요. 강신의 수사님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듣고 저도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네, 아직도 기독 시리즈를 시작 안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깔린 서구 사대주의 때문에 동양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들죠. 일단 동양권 국가들에서 백인 문화를 높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서구권에서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부럽다 부럽다 자꾸 해주면 본인이 우월하다는 생각에 취해서 상대방을 얕잡아 보기 마련이니까요. 동양권 문화를 저평가하는 게 확실히 있죠. 오리엔탈리즘이니 뭐니 동양에 관심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일단 동등한 위치에서의 호감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사상 자체가요. 그런 그들에게 우월감을 계속 심어주고 있으니 점점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일단 백인에게 우호적이지 않나요? 많이 양보해서 그런 생각은 할수 있다 칩시다. 그래도 그렇게 티를 낼 일인지 흑인을 너무 낮춰보는 것도 있고. 그런데 흑인들도 동양인 무시하는 건 아시죠? 네. 막 서로 무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미국에서 이제 흑인 이슈가 영화 쪽에서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한때 뭐 흑인 주연의 영화들 나왔었죠. 지금은 이제 그 이슈가 이제 또 페미니즘으로 넘어갔지만 자기들이 이제 인종차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인권운동을 하던 흑인들도 사실은 정작 이제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을 인종차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권력의 문제.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죠. 흑인 주연, 흑인 감독의 영화는 왜 미국에서 없느냐. 역으로 묻고 싶네요. 왜 동양 배우 주연, 동양 감독의 영화는 미국에서 정말 뭐, 열 손가락 안에 꼽느냐, 1년에. 다 자기 집단의 것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걸 넘어서야지 이제 진정한 어떤 진보를 이루는 것인데, 쉽지가 않죠. 그걸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죠. 집단 이익에 빠지지 않으려고. 인종이나 국가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사는 듯한 사람들, 혹은 얼핏 열려있고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는 듯한 사람들도 조금 더 열어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안에서는 뭐, 평등, 자유 이런 거 얘기하다가, 또 어떤 사안에서는 굉장히 다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죠. 지금 데이 백곰님 해석은 이제 균형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주셨고, 복수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남자 주인공의 그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죠. 왜냐면 그 주인공이 내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금이 가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뭐그 아버지를 뺏어 올려는 것도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주인공의 가정이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뭐 쟤를 먼저 죽이세요 이런 얘기 하고 모성애도 완전히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버리죠. 근본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거죠. 심지어 그 가족을 지켜야 되는 아버지가 빙글빙글 돌면서 무책임한 태도로 총을 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 자, 하여튼 뭐 킬링디어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영화이고요. 저는 이런 뭐 신화나 뭐 설화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막, 깊이 있는 척 하면서 만든 영화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이런 것들을 좀 사유하면서 볼수 있는 철학적으로 이런 영화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마 좋아하실 수 있는 영화 같네요. 킬링디어 비교 감상 해보았고요. 자, 트루스 오어 데어, 공포영화, 또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8월 2일날 제가 썼네요. 봄에 나온 공포영화더군요. 우리 청취자께서도 평을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공포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저는 매우 괜찮게 보았답니다. 훌륭한 작품은 아니지만, 이야기 저변에 깔린 의도가 나름 마음에 들었거든요. 다른 공포영화, 팔로우,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등을 융합한 느낌이라서 참신함은 떨어지지만 사유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두 영화를 다시 보고 싶어요. 팔로우하고 데스티네이션. 여주가 제 스타일이라서 초집중하면서 봤습니다. 울며 대사치는 연기에서 숨 들어 마시는 콧소리가 적어서 그 연기에 좀 놀라기도 했는데 가수 출신의 배우더군요. 15세 관람가인데 이 배우의 등쪽 발라가 나옵니다. 성관계 씬에서 놀랬습니다. 엄청난 등 근육, 멋지더군요. 저는 계속 이런 등 근육에 꽂혀 있네요. 니콜 키드먼도 그렇고, 이 지금 언급한 배우도 그렇고,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이 등쪽 근육 키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근데 그 상대 역, 마키의 정서에도 공감이 되더군요. 주관적 이겠으나, 마키 역 맡은 배우가 더 연기를 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름에 녹음을 해볼까 생각도 드네요. 라고 써놨지만, 네, 안 했고요. 데이비 베커님 답글로. 그런 의미로 킬링 디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크크. 은근슬쩍 홍보입니다. 트루스 워 데어의 등 근육 저도 보았는데, 킬링 디어의 니콜 키드먼 등 근육이 더 장난 아닙니다. 네, 이때부터 등 근육 얘기를 서로 했었군요. 네, 갖고 싶네요, 그 등근육. 더위를 많이 타는 저는 나사가 좀 풀린 것 같네요. 저는 에어컨을 끼고 사는데도 이런데, 에어컨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진심으로 대단하십니다. 작년 8월 달에 더웠죠. 원체 좀 몸에서 열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한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얇은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 또 여름에 또 굉장히 또 힘들어 하시죠. 자, 에나니스 님도 트루스 어워드요. 재미있네요. 강신혜 님 말씀대로 데스티네이션 느낌도 나고요. 그런데 데스티네이션만큼은 잔인하진 않더군요. 불행히도 여주는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키 쪽이 더 좋았습니다. 단순히 어떻게 죽는지에 초점을 맞춘 선정적인 영화가 아니라 나름 악령과의 머리싸움도 있고 청춘 영화 같은 느낌도 묻어나서 썩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다음 편도 나온다 들었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녹음하려고 생각을 잠시 했었던 까닭은 그러니까 진실만이 인간관계에서 최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영화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꽤 설득력 있게 표현이 되고, 그 진실을 말했을 때, 뭐, 오히려 좀 나쁜 일들이 생긴다던가, 뭐, 그렇게 되죠. 그렇다고 또 우리가 거짓을 옹호할 수도 없잖아요. 거짓은 나쁜 거니까. 하지만 최소한 모든 상황에, 모든 때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진실만이 항상 참으로 선이다. 라고 보면 안 되지 않나?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영화가 좀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인 사이든, 부부 사이든, 아니면 그냥 가족 관계에서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될 때가 있고, 마음은 안 그렇지만 행동으로는 좀 다르게 표현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꼭 나쁘다고만 볼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영화 속에서 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아주 무섭거나 그런 영화는 아닌데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과 공포를 잘 연결해서 표현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앞서 그 팔로우라는 공포 영화와 연관해서 또 말씀드렸었는데, 이 팔로우 같은 경우도 저는 좀 다른 분들하고 좀 생각이 좀 달랐는데, 팔로우는 전혀 저는 무섭지 않았는데, 청교도적인 그 영화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관계를 하면은 공포의 존재가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성관계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죠. 그게. 그래서 어떤 무분별한 성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은근히 질타하는 뭐 그러한 영화 아니었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 이제 공포 영화에서는 나대는 캐릭터 아니면은 좀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캐릭터, 이런 캐릭터들이 공포의 영화에서 먼저 이제 죽어나갔거든요.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은근히 좀 정죄하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포라는 거는 정죄, 심판을 받는다고도 볼수 있는데, 너는 성적으로 좀 문란하니까 심판 받아도 마땅해. 저 공포의 존재가 너에게 옮겨가는 건 마땅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한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렇게 좀, 달리 생각할 측면이 있는 영화라서 팔로우가 생각났고, 트루스 오어 데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녹음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습니다. 결국 못했고요.